창조기록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거나 들어보았습니다. 3500년 된 그 기록은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위 창조론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교국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창조기록을 실제 기록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해석은 과학적인 사실과 어긋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사실이 아닌 허구로 일축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실제 창조기록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믿을 만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의 설명은 과학적인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실제 창조 기록에 대해 알아본다면 적지 않게 놀라게 될지 모릅니다.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 성경의 창조 기록은 모든 것을 창조한 절대자, 즉 전능한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느님은 대중문화나 주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신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하느님은 고유한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우주를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성 없는 모호한 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생각과 감정과 목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생물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에 나타나 있는 복잡한 설계를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자신이 물질로 이루어진 분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 즉 비물질적인 특성을 지닌 분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존재해 오셨고 앞으로도 언제나 존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고유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로서 성경에 수천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하느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데는 얼마나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까? 성경은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폭넓은 표현에는 우주 창조에 걸린 시간이나 우주를 만든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창조론자들의 견해, 즉 하느님이 하루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문자적인 6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은 성경의 기록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실제로 알려주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의 날들이 문자적인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창조론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기간을 언급하면서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록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각각의 창조의 날은 수천 년간 지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을 때는 하느님이 생명체가 없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이미 창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창조의 여섯 날은 여호와 하느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준비하신 오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창조 기록은 우주의 나이에 관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진 순서. 시초.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 창조되다. 어둠. 땅은 형태가 없고 황무했으며 어둠 속에 있었다. 첫째 날. 산광이 지구의 대기를 투과하게 된 것 같다. 지상에 관찰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빛의 근원들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낮과 밤의 차이를 구분할 수는 있게 되었다. 둘째 날. 땅은 물과 빽빽한 수증기층으로 덮여 있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리되어 수면과 수증기층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성경은 이 공간을 물 사이의 공간이라고 묘사하며 하늘이라고 부른다. 셋째 날, 수면이 낮아지고 육지가 드러나다. 대기가 맑아져서 더 많은 햇빛이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다. 일부 초목들이 나타나고 셋째 날과 그 이후 창조의 날들에 걸쳐 새로운 종의 식물이 계속 생겨나다. 넷째 날, 지구의 표면에서 태양과 달을 알아볼 수 있게 되다. 다섯째 날, 하느님이 종류대로 생육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수중생물과 날짐승을 창조하시다. 여섯째 날, 크고 작은 육지동물이 창조되다. 하느님의 물질계 창조물의 걸작인 첫 인간 남녀의 창조로 여섯째 날이 절정을 이루다. 본 기사가 계속됩니다. 하느님은 진화 과정을 활용하셨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은 생물이 지성에 개입이 없는 모종의 과정을 통해 생명 없는 화학물질로부터 생겨났다는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시점에 박테리아와 같이 자가복제를 하는 유기체가 생겨났고 점차적으로 진화를 거치며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종의 생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엄청나게 복잡한 인간도 결국은 박테리아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많은 사람도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지상 최초의 생명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진화 과정을 지켜보거나 아마도 조절하는 정도로 그쳤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 하느님은 모든 기본적인 종류의 동식물에 더해 자아를 의식하고 사랑, 지혜, 공의를 나타낼 능력이 있는 완전한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인 종류의 동식물들은 동일한 종류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변화로 인해 같은 종류 내에서도 뚜렷한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 기록은 같은 종류 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해 과학자들이 관찰한 바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창조물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생물학자인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명한 진화론자조차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세한 세포에서 혈액에서 지구 전역에서 별들이 가득한 우주 전체에서 지적이고 의도적인 인도 다시 말해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월리스보다 거의 2000년 앞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지각되고 명확히 보입니다. 로마 1장 20절. 때때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서 작게는 풀 한 포기에서부터 크게는 무수한 천체들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잡성에 대해 생각해 볼지 모릅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관찰함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랑 많은 창조주가 있다면 왜 그분은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그분은 지상의 창조물들을 버린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성경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 즉 인간의 견해와 종교 사상에 묻혀버린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잡지의 발행인인 여호와의 증인은 당신이 오염되지 않은 성경 진리를 조사해보고 창조주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인간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기사를 마칩니다.